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나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이 중2 학생들 무서워서 뭐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2는 사춘기를 얘기하죠. 그만큼 사춘기 학생들이 무섭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중2를 만나면 피하라 뭐 이런 말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춘기라고 하는 건 그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그 자아의식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춘기 애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부모라도 반항을 하고 아예 부모를 자기 적으로 막 그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 문 꼭 잠가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죠.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내 공간에 누가 침범하는 것을 아예 용납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오죽하면 사춘기를 불치병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신앙세계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사춘기 있는데 이 사춘기가 그 정신적으로 자아의식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춘기가 뭐냐면은 늘 그 자기 가치 또 자기 의식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자기에 대해 몰두하고 있는 그걸 신앙의 사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뭔가 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환상이라는 걸 모릅니다. 모르고 그게 어떤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 늘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있죠. 그게 환상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잘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준다. 그게 성경의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이것이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그런 그 인간의 종교성, 그런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기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의 사춘기적 특성이다. 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그 사춘기적 신앙이 안지를 좀 곰곰이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몰두해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춘기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그런 사춘기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늘 우리의 그 죄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끄집어내면서 내 자아의식이라는 것, 나를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걸 늘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면 결국은 죄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밑바닥까지 몽땅 싹 긁어내어서 너가 이런 존재라는 것, 이것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상을 거두시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만들어 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목적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아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 목적, 그게 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신자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떤 삶에 대해서 불안과 조바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늘 그런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실패가 뭔지 또 우리가 어떤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붙들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의 그것을 얘기를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선제 얘기를 하죠.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은 것이 없어.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지칭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나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3절 보면은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죠. 심지어는 어떤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조차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거든요. 곱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 덩굴처럼 삐뚤삐뚤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만 가지고 포도나무 아무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또 단단한 그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뭐 또 그릇을 걸 못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못 돼요. 결국 용도라고 하는 것은 사절에서 말한 것처럼 땔감으로 사용하는 거, 뭐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처럼 온전할 때에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그 포도나무를 불에 태웠어요. 그럼 불에 탄 나무라면은 말해 뭐 하겠냐, 정말로 쓸모가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예루살렘 주민도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겠다는 겁니다. 불에 던져 우리 땔감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그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처럼 이제 하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불에 던져버리냐, 포도나무처럼 대하신다고 말씀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예루살렘 심판에 던져서 재앙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재앙을 그 내리시는 것을요, 우리는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상 섬겼으니까 그 재앙 받는 거, 심판 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섬겼으니까 당연히 심판 받지. 그게 우리 석불은 속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일하시는가, 이게 초점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벌 주고 상 주고 이런 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복 주고 벌 또 못했으니까 우상 섬겼으니까 벌 주고 뭐 당연하지. 그걸로 끝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일하신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내가 잘한 복 주시는 분이고 내가 잘못한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상 섬긴 자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라면은 심판에 버리면 그만이지 구구절절하게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 8장 필요 없어요. 9장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이 15장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심판해버리고 그걸 끝이죠. 왜 그 얘기를 계속 끌어오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귀찮게 말입니다. 성경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끝난 얘기를요.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우리 현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좀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포도나무 자체로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없다겠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지나지를 아니한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나무만으로 쓸모없는 나을 것이 없는 그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고 필요 있는 나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언제겠습니까? 예? 열매가 있을 때입니다.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을 때 그 포도나무는 인정이 되고 가치 있는 나무로 여기저기 되어진다는 얘기죠. 열매가 있음으로 해서 나을 것이 없는 쓸모없는 그 포도나무가 가치 있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나온 답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내릴 수 있어야만이 그 포도나무가 인정을 받고 가치 있는 나무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우리도 쓸모없는 나무 같고 나을 게 없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치 있는 나무로 여기십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말이 나와지게 되죠. 이게 맞는 말이냐 그 말이죠. 신앙의 사춘기에 빠져있는 교회가 하는 말이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하죠.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가 가치 있는 그런 신자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내가 맺은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환상이에요. 그게 환상이라는 얘기죠. 왜 환상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나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자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환상이 되죠. 안 된 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없는 게 현실인데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항상 그 환상 속에 헤매고 있는 그런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환상을 환상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은 결국 열매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대개 교회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열매가 뭔가 하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게 눈에 드러나는 거니까 전도의 열매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죠. 눈에 보인 열매는 그게 최고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전도하고 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모든 공이 처음 전도에 돌아가죠.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그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부도대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해하고 난 전도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열매를 자기를 더 가치 있는 그런 신자로 격상시키는 용도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내가 인정받아 내가 더 가치 있는 그런 신자가 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 이것이 열매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기를 가치 있게 높이겠다 이러한 의도인데 이런 게 바로 신자의 진짜 가치가 뭔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결과입니다. 신자의 정말 참된 가치.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신자의 존재 가치 뭐가 여러분을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 만약에 뭐 그러면 없겠지만은 돈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이리 생각하신다면 항상 돈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쫓게 되겠죠. 또 권력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이리 생각한다면 권력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유혹은요 언제나 교회 부흥입니다. 그 굉장히 강한 유혹이에요. 목사의 존재 가치를 큰 교회에 두게 된다면 결국은 교회 부흥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여러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70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가에 가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을 사가지고 배달한 형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70명 중에서 요담이란 막내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기로 한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나무 얘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와가지고 우리 왕이 돼달라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 요구를 받은 감람나무가 나에게는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네가 그걸 버리고 너희들 위해서 우쭐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로 왕되기를 거절합니다. 나무가 다시 무화과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달라 요구를 해요. 무화과나무는 나에게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서 우쭐 되겠느냐 역시 거절을 합니다. 다음에 나무들이 어떤 나무를 갑니까? 아십니까? 포도나무에 갑니다.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역시 왕이 되달라 그래요. 이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 우쭐 되리요. 그러면 역시 거절한단 말입니다. 자, 이 세 나무가 왕 되기를 거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이 싫어서가 아니죠. 그 새 나무는 자기의 존재 이유, 존재하는 가치 이걸 분명히 알고 있던 거예요. 왕 되는 게 내가 존재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게 내 본분이야. 이게 존재 이유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내 존재 이유를 버리고 너희들 위해서 우쭐댈 수가 없다. 그게 요담의 비유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상 기준에 보면은 왕이 되는 것이 권력과 부를 챙기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길이에요. 나를 더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새 나무는 나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게 정체성이야. 그걸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주라 이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절했던 겁니다. 내 영광이 왕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내 영광이다. 이걸 알았던 거죠. 이 나무들이 마지막 네 번째로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 가시나무가 거절했겠습니까? 택도 없죠.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나에게 내게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 그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인데 또 가시나무에 피하면은 아파요. 찔려고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역할,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결국 가시나무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 알지를 못하고 왕이 되어서 나무들에게 우쭐대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과연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나무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냐 말이에요. 신자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기쁘게 할 수가 없다면 왕이 되는 것은 신자가 추구할 길이 아닌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왕이 되라 이런 말에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신자의 가치, 나의 존재 이유를, 내 정체성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거기에 확고하게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나에게 몰두하게 버리면 가지나무처럼 내게 와, 내게 피해,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왕이 돼 줄게, 그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케 하시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왕, 그건 내 길이 아니야. 난 이걸 버리고 하나님 목적을 버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쭐댈 이유가 없다.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우리 머리로는 새 나무가 옳고 가시나무 틀렸어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는 굴복하지를 않아요. 생각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내 영광을 추구한 가시나무의 길로 늘 쫓아가는 것, 그게 우리 현실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은 갈등이고 고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 자체를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갈등, 그런 고민이 있을 때에 무리가 되는 것은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계속 여러분 물으세요. 난 누구인가?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결국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정한 죄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늘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나의 다중함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뒤에 그 16장 2절 보면 그게 확인돼요. 16장 2절 보시면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은 그 15장의 말씀들이 목적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땔감으로 불에 던져버리는, 예루살렘에게 재앙을 쏟아 붓는, 심판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로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모든 이방 나라와 나은 것이 뭐냐, 너희는 불에든지 땔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고 황폐하게 한 모든 일들이 그들의 가증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 일하신 취지다. 그걸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그토록 가증함을 알게 하는 것,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 이제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자기 가증함을 알게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증함을 아는 것, 그게 뭐 중요해? 대개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뭐 잘 다니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은 신자로 살고 있던 것을 이렇게 여기는단 말입니다. 가증함 몰라도 그런 쪽에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 신자야, 그게 대부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악함을 아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더 신자다운 것, 늘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신자답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과연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헌금 잘 합니다. 선교 많이 합니다. 전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성전 나와가지고 제물자 바치고 제사드리고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최고의 신앙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신다, 그게 그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기뻐하지 않는다. 또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 16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헌금 전도에 마음 편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한 내용이니까. 신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관심 둘 것은 하나님은 뭘로 기뻐하십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뭘로 기뻐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로 영화롭되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 회개를 말 회개. 회개는 자기 악함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악함을 알지 못하면 회개합니다. 이건 가짜예요. 자기 가증함, 내 악함을 아는 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자기 악함을 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함을 알므로 해서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른 무엇인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서, 궁일이란 말입니다. 내 가증함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궁일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가증함을 안다는 게 그게 뭐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가증함을 알므로 인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니까요. 그게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구하고 계시니까 기뻐하시니까 나의 가정함을 아는 것은 필수죠. 신자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되셔서 내 모든 악함을 덮으셨다. 완성이죠. 성취된 일이죠. 그걸 아는 겁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용서 안에 초청받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됨으로 해서 감사함이 나와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감사함이 나와지는 거.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전부이시고 그 용서의 세계로 나를 초청해 이끌으신 하나님이 나의 감사함.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맺게 하신 열매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관계 있게 함으로 인해서 맺게 된 열매예요. 그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가 없어 우리는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 불에 든지 뗄감, 그보다 못한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있게 되는 것은 열매라 했죠. 그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감사함이 있고 긍휼을 구하고 그 용서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처럼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라겠습니까? 그들의 가증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가증함을 알게 합니까? 자기 가증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궁휼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이 나의 전부입니다. 감사한 고백이 나온 그 열매 그들 속에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느냐 찍지 않느냐 뭐에 달려 있습니까? 열매에 달려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도끼가 찍어버립니다. 그럼 좋은 열매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하면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는 거, 이걸 바라보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한 용서에 감사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겁니다. 회개함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바라보고 용서로 인해 감사하죠. 그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목적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폭로합니다. 넌 이런 존재야, 폭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존재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쓸모가 정말로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야 뭐 자기 역할하면서 쓸모 있다고 인정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여금 그 사실을 철저하게 명백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 자신이 가증한 존재임을 알고 다른 모든 나무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궁휼을 바라보고 궁휼하심으로 감사한 열매를 내가 맺게 하겠다, 맺어내겠다, 그런 주의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기쁨입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너 내 백성이야 인정하신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설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모든 알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헌금 많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늘 자기에게 애착을 두고 있는 신앙의 사춘기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애들 사춘기는요, 놔두면 지나갑니다. 그냥 고요히 지나가요. 그런데 신앙의 사춘기는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한번 빠지면은 그대로 불치병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개입해서 내가 잘못된 존재구나 알기 전에 대책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신앙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별다른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게 복음이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합격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인데 왜 그게 우리에게 감사가 안 되고 감격이 안 되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가 별 말 움직이지 아니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면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처지의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것,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불안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광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이게 감사함으로 우리들 속에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목적하는 게 바로 그런 신자됨이에요. 딴 것 말고 나로 인해서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 용서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의지에 따라서 그런 신자로 되어져가고 만들어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자됨으로서 감사 감격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늘 결국 세상의 것에 애착을 두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 늘 우리가 그것을 좀 감잡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의도는 거기에 있지를 않으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메르스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래요. 메르스 발병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주일 출석률이 확 떨어졌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메르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 말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교인도 참 고민이죠. 교회를 나가자니 불안하고 안 나가자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말이죠. 고민되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메르스 물러가라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목사가 메르스 때문에 교회 출석 떨어진다 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 안 되는 겁니다. 그 교인들이 십자가를 바르게 하는가 바르지 못하는가 목사 고민은 늘 그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고민거리가 안 되고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코미디입니다. 정말로 교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걸로는 고민하지 전혀 않고 있다가 메르스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된다는 거 그게 우스운 거죠. 인간이 그렇게 치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치사하게 살아요. 만약 대구 메르스 아직 없죠. 대구에도 메르스가 퍼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전 여러분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지만 저는 대구에는 아직 안 퍼져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르스가 퍼져도 교회를 와야 된다 뭐 그런 말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메르스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이것도 뭐 좀 어쩌고 우습지만은 그동안 교회 다녔던 것이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걸 실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드러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고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할 것은 뭘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지를 않으셨다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불에 던져질 땔감에 지나지를 않았을 것이다.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이걸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그 본분을 무엇을 양보하지 말고 뺏기지를 마십시오. 세상이 뭘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날지라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기쁘게 하는 거야 늘 그런 고집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됨과 자랑이 있는 그런 신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그 길로만 힘써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덮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용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감사함이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이 무엇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본분 속에서 오르지 하나님만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